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24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낮 예배는 특별히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으로 수고하시는 정창균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방금 저를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이라고 소개하셨는데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학교가 가르친 것, 우리 학교에서 배운 것, 우리 학교가 정통교회의 역사의 한복판에 서서 외치고 주장하는 것, 그것들을 목회 현장에 나가서 가장 그와 가깝게 그대로 살며 그런 교회를 세우려고 애쓰는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목회자요. 교회 가운데 한 분이 우리 최덕수 목사님과 또 현산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병예롭고 또 겁나고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어떤 이들은 신학교와 교회는 별개라고 생각해서 거기는 거기고 우리는 부흥하고 우리 할 일 잘하면 된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교의 지금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이 10년 안에 교회들의 상태가 되고 맙니다. 저는 가끔 신학교와 교회와의 관계는 수도꼭지와 수원지와의 관계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도꼭지는 그것이 황금으로 만들어졌는지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졌는지 무쇠로 만들어졌는지 거기에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그 수도꼭지에서 무슨 물이 나오는가 하는 것에 그 수도꼭지의 가치와 의미가 달려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져 있어도 그 수도꼭지에서 동물이 나오면 그 물 먹는 그 집의 사람 모두 다 죽습니다. 그 물은 수도꼭지가 생산해내지 않습니다. 그 수도꼭지가 어떤 수원지에 연결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가 수도꼭지라면 신학교는 수원지입니다. 거기서 동물을 지금 풀고 있으면 10년 안에 교인들과 그의 자녀들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들은 언제나 신학교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 인간들이 독을 풀고 있진 않는가 늘 감시하고 살펴보고, 그래서 엉터리로 잘못하고 있으면 쫓아가서 취업해든지 쫓아내든지 결판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잘해보려고 나름대로 애쓰는데 힘이 좀 붙이는 것 같다. 그러면 찾아가서 손도 잡아주고 등도 두드려주고 격려하고,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신학교와 교회가 같이 손잡고 함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일에 특별히 이제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는 정말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부흥을 제쳐두고라도, 선교사 파송하는 걸 제쳐두고라도, 구제를 제쳐두고라도 이제는 신자가 신자다워지고 목사가 목사다워지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져야만 되는 이것이 가장 급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급하셔서 이제 한국교회를 이렇게 벼랑 끝으로 내몰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런 상황은 한국교회가 망하고 있는 징조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절호의 기회를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를 신자답게 하고 목사가 목사다워지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역사 진행의 새로운 국면에 우리 현산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합신이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멋진 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예수를 믿건 말건 하나님을 인정하건 대적하건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하건 말건 이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 땅에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를 믿건 말건 하나님을 인정하건 거부하건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이 땅에 나온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동안만 이 땅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알건 모르건 직접이건 간접이건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과 어떤 연관성 안에서 태어나 살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앞만 보고 착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앞만 보고 열심히 희생하며 헌신하며 봉사하고 교회를 열심히 하면서 사는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때때로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물어봐야 됩니다. 사람은 무엇이 있어야 정말 그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 사람은 어느 때에 사는 가치가 있는 것인가? 사람은 어떻게 해야 정말 행복한 것인가? 이 말을 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걸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그걸 물어보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있는 대로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돈으로 삽니까? 예, 돈이 있어야 삽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있는 그 돈 많은 부자들 많은 사람이 수면제를 먹어야만 잠에 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만 가슴이 안정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돈 많은 부자들이 형님과 동생이 같이 원수가 되어 검찰청을 드나들고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재판장에 앉아서 원고와 피고가 돼서 재판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 10대 재벌 안에 든다는 재벌의 젊은 총수가 강남에 있는 자기 10층 빌딩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10층에 올랐다가 발을 헛디뎌 실족하여 떨어져 죽은 게 아니고 죽기로 작정하고 떨어져서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찢어지게 가난한데도 자기 새끼밥 못 먹어 두 끼만 먹고 사는데도 더 가난 다른 사람 빵 한 쪽이라도 먹여보려고 애쓰면서 그걸 행복해하면서 사는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이상 재산이 있으면 모두가 행복해지고 삶이 가치가 있고 얼마 밑으로 살면 모두가 불행하고 사는 의미가 없고 그렇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걸 보면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건강으로 삽니까? 예, 건강이 있어야 삽니다. 그러나 그 넘치는 건강과 넘치는 힘과 체구 가지고 온갖 곳 다니면서 많은 힘없는 사람들의 인생을 서럽게 하는 또 그 건강한 체구 가지고 인생의 상당 기간을 감옥에 들어앉아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래전에 온 국민이 아는 운동선수 출신 스포츠맨이 어린 자기 자식 둘을 놓고 자기 차에 연탄불 피워놓고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날 때부터 뇌성마비를 가지고 태어나서 평생을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는 30초 이상 온 몸을 쥐어트려야 되고 얼굴의 모든 근육을 움직이고 입술을 바르바르 떨다가 20, 30초가 지나야 자기가 하고 싶은 그 한마디 말을 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해요. 이 사람 평안해하며 감사해하며 행복해하며 감사의 시를 쓰고 찬송의 시를 쓰면서 그렇게 삽니다. 아마 한국교회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이 그렇게 지은 감사시, 찬송시에 붙인 복음성을 교회마다 엄청 불러댔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건강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건강하면 행복하고 가치 있고 질병이 있거나 말기 암물을 투병하고 있으면 사는 의미도 없고 다 불행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사람은 건강으로 살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권력으로 삽니까? 지난 한 세월 동안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움켜쥐고 맘만 먹으면 그대로 되고 말만 하면 그대로 시행되는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움켜잡고 살았던 일단의 무리들이 그 권력 가졌던 것 때문에 얼마나 불행하고 모욕적이고 비극적이고 비참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난 한 2년여 동안 온 국민이 거의 매일 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권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업적으로 삽니까? 업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명예로 사는가? 명예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온 천지를 한 손에 움켜잡았어도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그거 잠시 잠깐 후에 흙먼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오히려 보람도 없고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고 불행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가졌으면 어떤 상황이 있든지 당당히 하고 떳떳해하고 자신 있어 하고 행복해하며 살 수 있습니다. LA에서 목회하는 제 후배 목사님의 처제는 40대 초반에 말기 암에 걸렸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인생이 서글프고 분노가 나왔겠습니까?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여집사인데 40대 초반에 말기 암이 걸렸습니다. 암투병을 하다가 어느 날 봉투 하나를 요청해서 깨끗한 봉투 하나를 갖다 주니까 제법 되는 금액에 돈을 준비해서 봉투에 넣고 뭐라고 쓰고 그걸 맡겼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죽었습니다. 편안하다고 감사하다고 행복해하며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통증 치료가 발달되지도 않았는데 말기 암에 실제로 육신이 주는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고통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고통을 끌어안고 신음소리를 하면서도 평안해하며 감사해하며 죽었습니다. 그 봉투는 자기가 죽으면 장례를 치러줄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과 자기 장례식 예배에 대한 감사 헌금을 미리 준비해서 내고 일주일 후에 죽은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에라, 어차피 죽을 것, 못 나갈 것 같다. 어차피 죽는 거 멋있게나 한번 죽고 끝내자. 이래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단에 이제 죽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죽음을 본능적으로 인식하게 되면 어떤 사람도 자기가 선택적으로 어떤 행동을 선택해서 의지적으로 그걸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나 낙천적이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가장 긴급하게, 가장 간절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 게 힘들다고요? 그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30분 동안 기도할 수 있는 방법. 그냥 30분 내내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것만 30분 채우세요. 훌륭한 기도입니다. 무슨 은혜를 구체적으로 구할 것인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모르겠으면 그냥 은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산다. 은혜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보다 더 정확히 알아요. 나에게는 무슨 은혜가 필요한가. 하나님이 골라서 주세요. 그러니까 뭐 고른 것까지 해서 난 무슨 은혜가 나에게 필요한지 모르겠어. 그럴 필요 없이요. 그냥 은혜 주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편에 섰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관심 없이 무관심하게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던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는 죽여야 된다고 가장 강력한 대적자의 위치에 섰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죽여야겠는데 예수는 부활해서 승천해서 없으니까 죽일 수 없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라도 다 없애야 된다. 확신이 차서 그 길에 나섰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도 살기가 등등해서 그 일을 하려고 가는데 그 길바닥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눈이 뜨는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회당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반대했던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말하는 그 말들을 자기가 이제는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자가 돼서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후로 평생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냥 일반인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특별히 복음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를 전하며 전도하며 사역을 하며 살기에는 정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는 그런 약점이었습니다. 자기 말로는 그게 육체의 가시라 그러는데 그 말만 가지고는 양이 안 차서 사도 바울은 사탄이 내게 준 사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실제로 나한테 줬다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로밖에는 표현할 다른 표현이 없을 만큼 지독한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였는지 어떤 학자는 간질이었을 것이다. 어떤 학자는 안질이었을 것이다. 어쨌든 뭐 질자 돌림인데요. 그러나 뭔지 정확히 모르지만 정확하게 아는 것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이 복음 사역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약점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 것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서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겠다. 그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이 가시를 제해주기를 세 번 간구하였다. 뭐라고? 300번이라도 응답을 해줄 때까지 계속해야지 세 번밖에 안 했다고? 그 말이 아니고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해결받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아뢰었다는 말입니다. 얼마가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왔습니다. 응답이 매우 간단하고 매우 분명하게 왔습니다. 한마디였습니다. 그냥 가지고 살아. 이게 응답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거기다가 한마디를 더 붙여놓았습니다. 그것이 너에게 전한 나의 은혜. 하나님이 그 말 갖고는 양이 안 차시었던지 앞에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너에게 전한 나의 족한 은혜다. 아니 이게 어떻게 은혜가 될까요? 그것도 어떻게 족한 은혜가 될까요? 하나님은 마치 약이라도 올리듯이 이때 하나를 더 붙여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약한 너에게서 이루어지는, 드러나는 나의 능력. 거기도 수식을 하나 더 붙여놨어요. 나의 온전한 능력이다. 아니 이게 말이 돼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야 은혜지. 속수무책으로 그냥 갖고 사는데 무슨 은혜예요? 이 가시를 빼줘야 능력이지. 가시 갖고 그대로 대책 없이 그 고통당하며 사는데 그게 무슨 능력이에요? 그게 무슨 온전한 능력이 되냐고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걱정을 하고 얼마나 불만이 됐을까요? 이해가 안 됐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서운했을까요? 제 목소리가 원래 이러지 않고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고 예뻐요. 근데 종려주일부터 지금까지 이래요. 그래서 사실은 종려 고난 주간 중에는 완전히 소리가 안 나와서 침례교회 어느 교회 고난 주간 3일 사경회를 맡았었는데 그거 완전히 빵꾸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담임 목사님이 했어요. 지금 이만큼이라도 된 거 그나마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잘 들으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어릴 때 저는 전라도에서 자랐는데 제 어릴 때 동네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들으면 정말 말이 안 되고 어이없고 그러면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말이요? 막걸리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에요. 남의 말이라 잘 실감이 안 나세요? 이런 경우지요. 작은 자영업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 사업을 좀 축복해서 사업을 키워주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이 사업을 키워주셔도 제가 지금 있는 내 재산보다 절대로 더 내 재산을 갖지 않겠습니다. 집도 절대로 늘리지 않고 차도 더 좋은 차로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부터 이 상태에서는 더 수입을, 재산을 늘려주시는 대로 그걸 모두 다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교회 지켰습니다. 선교사 보내겠습니다. 가난한 아이들 장학금 주겠습니다. 성경인쇄에서 배포하겠습니다. 어쨌든 절대로 우리 아이한테 한 푼 늘어난 거 넘겨주지 않습니다. 제 집 짓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15년을 기도했는데 15년을. 15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뭐라고 말해야 이야기가 제대로 흘러갈 것 같아요? 뭘 요구하는 것 같아요? 15년 후에 회사가 커지는 건 그만두고 부도가 나서 집도 경매 넘어가고 아내는 여동생 집에 애 봐주면서 거기 얹혀 살기로 가고 애들은 독서실로 가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다 좋은데 길바닥에만은 나앉지 않고 가족이 함께 살게 해주세요. 흩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응답이 왔어요. 그냥 길바닥에 나앉아 살아.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족한 은혜야. 그것이 너에게서 나타나는 나의 온전한 능력이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너무 점잖아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온갖 생각이 다 들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겠어요? 이 대목은 여러분 제가 지금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교회사 책 읽고 와서 얘기하고 무슨 야사를 읽고 와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2장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민했단 말은 없는데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고민하고 이게 뭐야? 아마 이제 사역을 하지 말란 말이 왔던가 보다. 뭐 안 할게요. 안 하면 되죠. 이제 몇 빠지게 일해서 그 돈 다 사역하느라고 이제 집어넣었는데 이제 저도 돈 벌어서 단칸 빵이라도 제 집 하나 갖고 뭐 알았어요. 안 하면 되지요. 뭐 내가 지금 나 부자 되자고 나 건강히 살자고 이럽니까? 복음 전하는데 장애가 돼서 거치면 되니까 그거 하자고 하는데 하나님 그거 안 해주시면 저도 안 하면 되죠. 나 그랬을 것 같아. 왜 그렇게 추론을 하는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랬다고 사도도 그러겠는가? 사도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서운한 건 그 사람도 서운한 거예요. 우리 이해 안 되는 건 그 사람도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제가 추론을 해보는데 우리 경험의 법칙에 의해서 추측을 해보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이상한 거예요. 알았어요. 이제 다시는 안 할게요. 안 하면 되죠. 나도 이제 뭐 돈 벌어서 벌리는 대로 나도 카페도 가고 이탈리안 식당도 가고 시간에 잠도 충분히 자고 뭐 고민하고 불안하고 누구한테 뭐 억울한 소리 들을 필요 없고 편안하게 살을게요. 그리고 결심을 하고 사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서 길거리 가다가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 교회 지금 편안한가? 거기도 가서 복음을 전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걱정이 되는 것이에요. 안 하기로 작정한 그 일을 하다 보면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이러다가 상처받고 나 이제 교회 탈 대로 안 다녀. 내가 15년 기도했는데도 기도응답 안 되고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영원히 안 다닌다면 내가 할 수 없지만은 최소한 1년은 내가 쉴 거야. 쉬어볼 거야. 나 교회 1년은 안 나오니까 그렇게 알아. 작심하고 교회 1년 동안 출석 안 하고 쉬기로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보면 이거 앉아있잖아요. 봉사하다가 상처받고 나 이제 교회 출석만 하지 절대 일은 안 해. 봉사 안 할 거야 하고 결심했는데 중고등부가 수련회 간다고 광고 듣고 집에 가서 며칠 지내다가 아 참 중고등부 애들 수련회 간다는데 걔들 먹을 간식이랑은 누가 챙기나? 걱정이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현상을 겪은 게 분명해요.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아, 이런 지경인데도 그 일이 안 하기로 작정하고 할 필요 없네요 하고 던졌는데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고 상처가 너무 커서 다시는 교회 봉사 안 해 하고 결심했는데 교회가 뭘 한다면 그 일이 나도 모르게 걱정이 되고 교회 그만 다닐 거야 했는데 안 가면 괜히 마음이 아프고 안 가기로 했는데 와보면 여기 앉아있고 이 일들이 왜 일어난 것인가? 내가 그만큼 인격이 고매하고 내가 그만큼 착해서 된 일도 아니고 내가 그거 아니면 할 일도 없고 그 교회 아니면 갈 데가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서 그런 일도 아니고 내가 세상 물정도 모르는 머저리 같은 그런 인간이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낸 거구나 이걸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가시마저도 이거를 중단시킬 수 없는 그 은혜 사탄이 준 가시같이 지독한 것마저도 내가 가는 이 길을 중단시킬 수 없는 그 능력 이거구나 그렇게 다른 거예요. 왜 이렇게 저는 확신에 차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면 사도와 우리 한 말이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응답 받은 것만 하고 그냥 갖고 살아. 그게 온전한 은혜야. 족한 은혜야. 그게 온전한 나의 능력이야. 그 말이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다음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므로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리고는 바로 그러므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이 고난과 그 결론을 얻는 것이 사이에 있었으니까 무엇을 근거 삼아 말할 때 그러므로 그런 거잖아요. 이런 고민이 없었다면 온전히 하신지라 그냥 그대로 살아 하신지라 내가 다시는 주의 일에 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노라. 그래야 그러므로가 맞지요. 그런데 그러므로 하고 하는 그 다음 말은 정반대예요.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저를 받고 10절에 또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내게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거 한 것입니다. 상황이 나를 기쁘게도 하고 자랑스럽게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초월하여 어떤 상황이든지 빌립보서에서 한 말대로 하면 빈곤에 처하든지 궁핍에 처하든지 풍에 처하든지 부유에 처하든지 빈곤에 처하든지 배고프게 살든지 배부르게 살든지 병들어 살든지 건강하게 살든지 어떤 상황이었든지 내가 기뻐하며 자랑스러워하며 당당해하며 떳떳해하며 살 수 있게 됐다. 이것이 은혜다. 이거를 없애주는 것보다 더 센 은혜가 그것이 있는데도 그 길을 가는 것이다. 이거를 빼주는 것이 능력인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못 빼는데도 여전히 갈 길을 가는 이것이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다. 그래서 온전한 능력이다. 결국 한마디로 하면 사도 바울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마지막 장의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애틋한 마음으로 가슴에 새겨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뭔가 에베소 사람들에게 내가 줄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바울아 네가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거 있으면 한 가지만 소원을 바래라. 그게 뭐든지 내가 그걸 주겠다.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만약 그런다면 가장 좋은 거 하나를 생각해서 그걸 아뢰고 싶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 말대로 가장 오랜 기간 동안을 눈물로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에베소 교회와 헤어질 때도 기가 막힌 모습을 헤어졌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역을 마치고 다염사학 사역지로 가면서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하는 마음을 품고 서둘러 사역을 하고 마치는 길에 에베소 교회 들렸다가 갈 수는 없고 안 들렸다가 가자니 그냥 갈 수는 없고 들렸다가 가자니 명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로마를 가야 되겠고 이 와중에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서 내가 당신을 보러 들어갈 수가 없다. 명절 안에 내가 도착해 와서 그러나 안 보고 그냥 갈 수는 없으니 당신들이 밀레도로 좀 나와줄 수 없냐. 그랬더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한 50km 떨어져 있는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밀레도로 우르르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 말을 하죠. 한국교회 많은 교인들이 정말 감동 갖고 결단을 하면서 열심히 외워서 웬만한 교회 좀 다니는 분들은 다 외우는 말씀 그러나 절대로 그대로 살지는 않는 그런 말씀이 있지요. 내가 이제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네가 가는 길에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하시나.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나의 생명 같은 것은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을 그 자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내가 떠나가면 이제 이리떼들이 와서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 것이고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지 제자를 삼으려고 교회를 멍멍진창을 만들 것이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눈물로 교회를 세웠는지 당신들이 다 보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내가 떠나가면 당신들이 교회를 책임져다오 부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는 얼굴을 서로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무릎을 꿇고 목을 얼싸안고 통곡하며 울고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세월이 흘러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죄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로마 감옥에서 편지 한 통을 써보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를 다 쓰고 그 마지막 말에 이 사람들이 한 말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실 에베소서는 앞에 앞장, 앞절 23절에서 끝났어요. 23절을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아무도 아멘 안 하셨지만은 오해하지 마세요. 아멘 자꾸 하란 말 아니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셨지만은 그때 이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 도달해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다 모여 있고 그때 다 읽어서 읽어주는 거잖아요. 돌아가면서 다 보고 뭐 여러 개 복사해서 다 나눠주고 그게 아니고 하나를 갖고 읽는 거니까 다 읽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다 모여서 읽을 거예요.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거기 모여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모두 아멘 했다고요. 그분들은 그렇게 신앙 수준이 높고 열정적이고 여러분은 신앙 수준이 낮고 열정이 없고 그래서가 아니고 이 말 자체가 그 당사자들이 들을 때는 이 말 자체가 종교로 트잖아요. 말이 끝나는 말이다 이 말이죠. 저절로 아멘이 나오게 돼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종교로 축도까지 다 해버리고 나서 한마디를 더 붙이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 참 그리고 마치 PS 하듯이 이들에게 주고 싶은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고 싶은 하나를 주는 것이요. 이 말이 좀 길지요. 한 문장이지만 길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러 말들이 들어있어요. 이 말을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마치 복숭아 다 벗겨내고 으깨내고 마지막 나는 씨 하나를 딱 택하듯이 복숭아 씨같이 여기에 마지막으로 남는 말이 있다면 무슨 말일까요? 하나로 요약해보라 그러면. 다 아시는데 말씀 안 하는 거죠. 공부도 엄청 하시고 뭐 다 이렇게 하니까 금방 알지요. 뭐. 더구나 그 어려운 교리를 이렇게 능숙하게 하는데 뭐가 뭘까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겠죠. 그 앞에 너무 다 아는 말이라 생략한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 있어요. 무슨 은혜인지 알아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라.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리때가 나타나서 쑥대밭을 만들어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거짓 선생이 남아서 별짓을 다해도 살 수 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 짧은 말 안에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어디로 임하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임하는가?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우리 주 예수. 우리 예수 우리의 주.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예수가 내 아내의 주인이시고 예수가 내 남편의 주인이시고 예수가 우리 아이들의 주인이시다. 예수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고 예수가 우리 사업의 주인이고 예수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말하는 사람, 그래서 그 정신대로 살려고 바둥바둥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사는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답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고백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얼마 전부터 이상해졌어요. 고백이 뭐가 중요하냐요? 말이 뭐가 중요하냐요? 행동이 중요하지? 그래서 고백을 무시하고 말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고백이 중요해요. 말이 중요한 것이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은 한국교회도 한국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어버이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죽었으나 부활하셨다.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 말 한마디 안 바꾸기 위해서 불에 타 죽고 찔려 죽고 돌맞아 죽고 감옥에 갇혀 죽고 쫓겨나 죽고 자기 생명을 내놓고 이 고백을 안 바꾼 사람들이 구름대보다 더 많아요. 우리는 고백한 것처럼 못 살아요. 그러니까 자꾸 말해놓고 살지도 못하면서 말이 뭔 필요냐고 이쪽을 하는데 행동을 강조하기 위해서 고백을 무시하는 것은 똑같이 잘못인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현실의 삶 사이는 늘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괴로워하고 회개하고 그러나 그 고백이 있어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는가를 늘 등대처럼 지표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고백을 지금 못 살지만 저대로 살아야 된다. 말한 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고백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거지. 고백이 우리의 삶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못 미치는 우리의 삶을 이 고백이 끌고 가는 것이에요. 고백이 중요해요. 한국교회가 너무 모욕을 당하고 있으니까 다 입 다물고 살려고 그래요. 교회가 모욕을 당할수록 교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을수록 진정한 교회와 교인들은 일어나서 교회는 거룩하다 말해야지요. 교회는 순결하고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다라고 고백을 해야지요. 그러면 뺨 맞으려고요. 뻔뻔스럽다고 또 구슬 쏠라서 또 욕먹는데요. 아니 그러면 교회가 그들이 말하는 교회가 정말 개독교가 맞는 말이에요? 맞는 거예요? 아니다.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말을 해야죠. 우리의 믿는 말을. 다만 우리가 잘못 살아서 우리가 신자답게 살지 않아서 교회가 무슨 공연장같이 돼버리고 목사가 무슨 배우같이 되고 교인들은 무슨 관람객처럼 돼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버려서 교회가 이 지경이 됐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미안하다. 그러나 우리가 말아먹은 이것이 교회 전부가 아니다. 이건 잘못된 우리가 저질러버린 우리가 망쳐버린 우리가 말아먹은 잘못된 교회 현상을 당신들이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책임이 우리가 있고 정말 잘못했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이루려 하시는 교회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 교회는 이렇게 거룩하다. 그 교회는 이렇게 영광스럽다. 교회는 이렇게 순결한 곳이다 라고 말을 해야죠. 고백을 해야죠. 오늘 한국교회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너무 두려워하는 병에 걸리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걸 두려워해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고백하고 아직 주인으로 못 미쳐서 자꾸 실수하지만 그러나 살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는 것이에요. 애쓰다 보면 열 번 다 못 살았는데 애쓰고 1년 있어서 봤더니 10개 중에 하나 간신히 살게 되고 따라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로 임하는가? 어디로 임하는가? 두 번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오늘 그 요리문답 그리스도. 주부에 나와서 공부하셨대요. 그리스도란 말은 구약의 메시아란 말을 신약의 말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말이고 더 넓게 해서 결론을 우리가 통하는 쉬운 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 하는 말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잘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는 죄인인데 대죄를 해결할 길이 없고 스스로는 죄를 어떻게 처리할 길이 없고 예수님께서 내 죄 해결하자고 와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므로 예수를 내가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고백하고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해결해 준 것이 되고 나는 그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간다. 이걸 믿고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돼서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고 이 세상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 예수님 우리 구원자신 것이에요. 그게 일이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지옥에 가면요. 여러분 안 가볼 거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내 말이 맞는 말이 되죠. 지옥 가면 지옥에 온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할 것이에요. 어? 나 지옥 가는 줄 몰랐는데 와봤더니 지옥이네. 제 얘기를 전부 이렇게 말할 것이에요. 왜? 지옥은요. 태어나서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가는 곳이 거기에요. 우리가 부산 가는 기차표 타서 서울역 가서 자리만 확인하고 딱 앉아있으면 그냥 정신 놓고 자도 눈 떠보면 부산에 와있듯이 태어나서 가만히 제자리만 있으면 저절로 가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비유에 거지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나 여기 가는지 몰랐는데 와봤더니 나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 나는. 다 그럴 것이에요. 그냥 가는 곳이니까. 그러나 천국에 가면 누구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 난 천국이 있는지 몰랐는데 와봤더니 천국이네. 대박.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천국 깬 사람은 모두가 이렇게 말해요. 똑같이 이렇게 말해요. 어? 나 이거 알았어. 나 여기 오는 줄 알았어. 나 이럴 줄 알았어. 다 그래요. 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이제 천국 간다. 그걸 다 아니까. 알고 있는 곳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직 정신 똑바로 있고 의사결정할 분별이 있고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있고 자기 의지로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잠깐 주어져 있을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빨리 예수를 구원자로 모시는 것이에요.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가는데 가요. 그러나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은 과거의 사건이에요. 그죠? 저는 60년도 더 전에 예수님이 저의 구원자세요. 어느 분은 한 달 전에, 어느 분은 1년 전에. 그러나 어쨌든 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그죠? 아직 이 사건이 자기에게로 안 일어난 분 혹시 계시면 제 말대로 제가 지금 위협 협박 공갈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정신 헷가닥 되기 전에 말할 수 없을 때 의지적으로 행동할 수 없을 때 지금 성령이 부르시는 줄 알고 제가 성령이 지금 속에서 역사하는 줄 알고 빨리 이거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 얘기를 그렇게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말은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라는 말은 이제 나는 60년도 더 전에 예수님과 구원자 관계가 됐고 나의 구원자셨고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은 승천해서 하늘에 계시고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곳에 열심히 살고 구원자로서 거기 계시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열심히 살다가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드디어 그때 둘이 다시 만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에서 세상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건져내시는 그런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현재적 구원자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늘 타락했다고 하면 또 지옥에서 건지는 그 말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 당하는 일시적인 타락이나 고통이나 상처나 아픔이나 질병이나 모든 삶의 지금 이 상황으로부터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건져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60년 전에 나와 인연이 있었고 지금은 각각 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 말. 사도 바울이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이 사실을 너무 감격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가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여기까지가 우리에게 과거의 구원자죠. 그렇죠? 하나님 우편이.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말이 또 붙어 있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35절 바로 다음 절부터 그 유명한 말을 아우성을 치듯이 소리를. 아니 글자가 써있는데 그 아우성 쳤단 말도 없는데 어떻게 아우성 쳤다 그래요? 보면 알지요. 우리가 글자만 읽어요.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콩나물 때가리를 읽어요. 그것이 말하는 세계를 떠올리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지휘를 하고. 사도 바울이 35절에 가면 그래서 그렇게 아우성 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종일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했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기쁨이나 장렬이나 천사들이나 뭐 딱 말하고 내가 확신하노니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위험, 적신, 칼, 눈앞을 어른거리는 죽음, 높음, 기쁨, 장래, 현재. 이게 다 보여,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일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그곳으로부터 여전히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구원자시다. 현재적 구원자시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타락을 해서 때도 내가 예수 잘 안 믿고 신앙생활 잘 안 해서 사업도 망하고 병도 걸리고 있다 했으니까 내 책임이지 뭐 자업자득이지 뭐. 그러니까 이걸 잘 감당하고 이 일만 잘 감당하고 나면 이제 새로 작정하고 이제 신앙생활도 새롭게 시작하고 교회도 나가고 그러려고 착해 보이고 책임감이 강해 보이는데 이런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이런 교만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 내가 잘 타락해서 내가 신앙생활 안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이들을 책임져서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하나님과 1대1로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잖아요. 네가 그 일을 책임지려면 네가 잘 절치질렀으니까 네가 책임을 질려면 너는 새 출발하기 전에 벌써 12분도 더 죽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는 거지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계속. 그건 뻔뻔스럽죠, 주님 앞에서. 뻔뻔스러워요. 그걸 어떻게 해요, 뻔뻔스러워도. 어느 때는 정말 죽겠어요. 지난 학기 때도, 이번 학기 겨울 초에도, 새벽에 학교 가서 새벽 기도하는데, 어느 때는 미치겠어요. 하나님 부르고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맞상대하고 얘기하는데, 아, 이놈의 대가리 이쪽에서는 옛날에 죄 지었던 거 생각나고, 나한테 잘못한 놈 그 자식으로 어떻게 한번 되받아주나? 아, 이따구 저런 생각이 나요. 그러나 그러지요. 우리 교수들한테도 그러고 학생들한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굳이 개혁신학의 인간론 공부할 필요 없다고. 양심만 바로 가져도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다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면대하고 얘기하면서도 한쪽에서는 당장 누가 보고 나를 사람이 알아도 나를 인간 취급하나 할 그런 생각들 한다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결심으로 안 돼요. 제가 기도하다가 막 혼자 욕을 해요.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혼자 욕해. 미친놈 나쁜 새끼 막 혼자요. 하나님 제가 이래요. 작년이나 신한학기나 이번 학기는 내가 기도하다 말고 하나님. 아니 하나님 다 아는 거잖아 지금 이걸 다. 모으시면 돼. 나하고 말하는 것만 아시면 좋은데. 그냥 그래요 하나님. 기도하다 말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나 때문에 못 살겠어요. 내가 나를 죽여요. 이런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자한테 쫓아가는 수밖에 없지. 인간의 양심으로 볼 때 체면도 없고 뻔뻔스럽고 철면피 같지만 그래도 어떻게 철면피라도 사람이 살아야지. 계속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바꿨어요. 내가 목회할 때도 이지됐거든요. 결심하고 하는 거예요. 결심하고. 그 기도 안 하려고 한번 작정을 해봤더니 더 죽겠어요. 뭐하게 죄를 2층으로 짓냐. 약속하고 안 지키는 죄만 지지. 다음 주부터는 반드시 철저하게 했습니다. 또 안 해. 죄를 2층으로 지어 자꾸. 그래서 이거 약속이라도 안 해버리자. 안 했더니 한 두 달 가는데 미치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또 했죠. 나중에 하나님 또 잘못했어요. 잘 해볼 텐데 또 안 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또 한 번 은혜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저는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이 힘든 신자의 길을 잠깐 가야 되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장, 단순히 밖으로부터 온 고난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내가 저지르고 타락한 내 현재적 죄로부터도 여전히 끊어내지 않고 건져내시는 이 구원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어디로 임하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 말로 채울 수 있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 구체적인 하나는 사랑한다는 것은 우선순위라는 말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은 당신은 나의 우선순위입니다. 이 말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혹은 아내가 남편에게 늘 입버릇처럼 사랑해요, 사랑해요. 점심 먹고도 전화해서 여보 사랑해. 당신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어땠을지 몰라요. 정말 사랑해요. 여보 당신 없으면 나는 다음날 나도 가버리고 싶어 같이. 막 사랑해요. 걸핀 사랑해요. 그런데 그렇게 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지 것 먼저 챙기면 그거 사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사랑한다고 하는 곳에는 사랑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자기 희생이 반드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그래요.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한국교회 신자들이 정말 크게 오해하고 있어서 큰 잘못을 자꾸 범하는 게 있는데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감사함으로 그걸 받아들이며 편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래요. 한 여집사님이 있었는데 아이가 중학생이에요. 그래서 중고등부, 중등부 수련회를 간다니까 아이를 보면서 예, 이번 방학 때는 과외도 가지 말고 학원도 가지 말고 수련회 갔다 와라. 엄마는 공부 잘하는 아들보다 신앙 좋은 아들을 키우고 싶어. 그 대신 방학 끝나고 시험 치는 그 시험에 네가 몇 점이 떨어져도, 점수를 몇 점을 맞아도 엄마가 절대로 시비 걸지 않을게. 수련회 가서 기도 배우고 성경 배우고 그리고 와라. 그리고 보냈어요. 3박 4일 둘째 날 이 아들이 익사 사고가 나서 송장이 돼서 돌아왔어요. 놀라셔가지고 기침하시잖아요. 응? 돌아왔어요. 그럼 이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뭐 예수 믿는 게 있다 해가 있어? 하나님 있는 거 맞아? 없잖아. 있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 내가 이 아들 돈 벌러 보냈어? 내가 이 아들 무슨 운동 시합 뛰고 오라고 자격증 시험 보러 보냈어? 기도 배우고 성경 배우고 신앙 좋은 아들로 키우겠다고 학교 점수 포기하면서 거기 보낸 거잖아.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이 하나님 계속 믿어야 돼? 나 사기당한 거잖아. 이제라도 다 때려치고 자유롭게 명대로 살다가 죽는 게 맞는 거잖아. 이런 말을 하면 역시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봐야 진실을 한다니까. 이렇게 불신앙적,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 다 그러죠. 그럴까요? 그렇게 말하면 그게 불신앙이고 믿음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그래도 변함없이 사랑해야지. 왜 이런 일 당했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만약
그렇지 않고 아들이 와서 그렇게 죽었는데, 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 가자, 가자. 그러면 장례 치려야지. 가자. 이러면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만약 그런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신앙 좋은 사람이기 전에 자식 키운 애미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불신한 거 아니에요. 자기를 자꾸 학대해요. 이 생각 드는 것 보니, 어려운 인생이면 이런 생각 드니까. 역시 나는 가짜였어. 봐. 어린 일 당하니까 이 생각, 불신앙제 생각 같잖아. 나는 그게 믿음 없는 거잖아. 나 구원 받았을까? 막 이제 그러고 자기 학대로 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생각을 안 하고 바로 해결할 수 있으면 감사하죠. 그러나 보통 인간은 저도 그렇게 못해요. 불신앙인가 신앙인가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무슨 생각이 드는가, 무슨 말을 하는가가 판정짓는 게 아니고, 그건 누구나 그 생각 상황 되면 드는 것이고, 생각 들고 불평 나오고 막 나오고 말 든 대로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신앙인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그 말했다고 사람 괜히 사람 잡고 그러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희 매우 위험한 발언인데, 그래도 난 정직한 목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서운할 때가 있어요. 너희도 있지? 아직 어려서 모르겠냐? 정말 하나님이 서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세상 물정을 나만큼도 모르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아, 여기 한 번만 밀어주면, 조금만 도와주면 정말 복음도 정해지고, 어? 다 은혜 받고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걸 안 하세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구멍 가게 하는 사람 좀 사업 조금 늘려주는 게, 그게 뭐가, 말로 천지를 지은 분이 있다, 이게 뭐 일이에요? 이게 일감도 아니지. 근데 그걸 안 하세요? 아, 바울을 딱 고쳐서, 옛다 해봐라, 그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막, 내려와봐라, 뭐, 니가 하나님 올 때, 확 내려와가지고, 봐라, 이 자식아, 내려왔지? 봤지? 나 다시 올라간다? 그리고 회 가면 거기 있던 최소한 거기 있던 사람들은 다 전도할 기회잖아. 안 하고 속수무책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 진짜 왜 전도의 문을 저렇게 스스로 막으실까? 막. 답답해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사무치다 보면 하나님이 상처가 돼요. 상처가 돼요. 위로가 아니라 상처.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깊어지고 길어지다 보면 하나님이 찬양과 감사가 아니라 분노가 돼요. 분노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아까 그런 말이 나와요. 뭐 예수 믿는 게 있다며. 하나님 있다 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 막 상황이 이 지경이 되면 전혀 없는 것 같았던, 저 바위 밑에 꽁꽁 숨겨져 있었던 것 같았던 숨겨진 내가 고개를 쳐들고 일어나요. 자꾸 말을 해요. 거봐, 너 속은 거잖아. 하나님 없는 거잖아. 있다 해도 너는 버린 거잖아. 너 헛수고한 거잖아. 더 손해보이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게 맞는 거잖아. 거봐, 누구누구는 다 해결됐는데 너만 안 되는 거잖아. 자꾸 그래요. 이때 그러고 가면 그때 거기부터 불신앙이라고 그러겠죠. 이때 나는 한쪽에 있는 또 다른 나를 작동시켜 불러세우는 것이에요. 그 내가 나를 자꾸 달래고 가르치고 혼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잖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뭔가 있을 거잖아. 결국 하나님은 좋게 하실 거잖아. 좀 더 기다려봐야 되잖아. 그 전에 은혜 받았던 적 있잖아. 누구누구도 그렇게 지금 비슷한데 잘 견디고 있잖아.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나를 자꾸 달래는 것이에요. 자꾸 설득하는 거예요. 자꾸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르쳐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라 그래요. 무슨 일이 생기든 아무렇지도 않고 가자 가자 이런 신앙은 존재하지도 않거니와 있어도 아무도 본받을 수 없어요.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속 못된 속성이 주님을 거역하고 버리고 떠나가고 배신하고 원망하고 욥의 아내처럼 속이라도 훈하게 시커 퍼붓고 가출해버리고 그럴 마음이 나고 막 원망이 나고 분노가 나고 혼란이 생기고 그럴 때에도 다른 나를 작동해서 그 전에 은혜 받았던 때를 생각해 보면서 달래고 가르치고 그래서 자꾸 자기를 설득하고 이거를 가르쳐서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라고 그래요. 이런 변함없는 사랑은 누구나 해야 되고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시간이 가는데 결정적인 예를 하나만 말하면 시편 42편이 결정적인 예예요. 시편 42편 1절은 11절까지밖에 없는 짧은 시예요. 이 시편의 기자는 정말 세상에서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 원인이 자기 죄 때문인지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아마 이중적일 것 같은데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더 이상 살 가망이 없어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이다 나를 나아가치했던 사람들이 그러나 여기 있잖아 이러니까 하나님 있는 거잖아 라고 말할 면목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내가 주 앞에 나 성전에 나가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던 그 일들이 아득한 옛날의 추억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절망의 좌절의 그만 비극의 절정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5절과 11절에 문득 이 얘기를 하다가 자기 처지와 신세를 털어놓고 다 이 얘기하는 와중에 문득 치고 나와서 자기가 자기에게 이 얘기를 해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그 말이 아니라 자기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11절에 가면 그 말을 또 해요. 이게 뭐 자기가 자기를 자꾸 가르치는 것이에요. 자기를 설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습이 그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런 사람이 사는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가장 간절하게, 가장 긴급하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사는 자들입니다. 얼굴과 얼굴로 우리 주님 얼굴을 뵙게 되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상황이 호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상황을 극복하며 이기며 보람있게 의미있게 가치있게 행복해하며 당당해하며 떳떳해하며 자신있어하며 어떤 상황이든지 사는 신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